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오늘 모술 시내로 조심스럽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집집마다 살피는 등 민간인들의 안전 보장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모술 작전이 시작된 뒤 수백 가구는 이미 탈출했지만 남아있는 주민 일부는 집에 백기를 개양하는가 하면 정부군의 승리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술 동부 고구잘리 지구 주민들은 ISIL로부터 해방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 ISIL 성향의 서부 지역 마을들은 정부군 진입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술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이라크 대테러 부대와 쿠르드 민병대 간부들은 이제 시가 전에 첫 단계에 돌입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몇 주간 치열한 전투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라카 탈환 작전과 관련해 터키 당국과 터키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라카를 포위하고 최종 탈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군대와 함께 곧 진격할 것이라며 터키의 가능한 역할 등에 관해 터키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다만 터키와 라카 탈환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지만 미국은 현재 기존 계획에 따라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터키가 이라크 모술과 유프라데스 방어 작전을 끝낸 뒤 라카 작전을 시작하기 원한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지역인 동예루살렘에 181호의 신규 주택 건설을 승인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그 같은 조치는 한 국가 체제를 굳히는 위험이자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을 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동예루살렘 내 정착촌 건설 계획은 지난 2012년 승인됐던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계획 분담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합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도가 클린턴 후보에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클린턴 후보 진영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클린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도 부족은 흑인 유권자들의 호응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흑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은 또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주 유세에 나섭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어제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역 유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후보에 대한 유세를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경 감시 활동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네바다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여성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조롱하며 소수계를 모욕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계속 개선되고 있고 가계 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여전히 완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기준금리 인상 요인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당국자들은 금리 인상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연준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다소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에서 시카고 컵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어젯밤 치러진 마지막 7차전 경기에서 6회 초까지 6대3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8회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점짜리 홈런을 날리며 동점을 이루면서 경기 막판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어 9회에서 양팀 모두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하자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시카고 컵스는 결국 10회 초 2점을 더 얻어 1점 추가에 그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8-7로 누르고 최종 우수컵을 거머쥐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군은 전시 대비 북한의 대규모 피난민을 수용 지원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훈련도 포함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레흐 바벤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모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가, 북부산간은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시작된 한국 육군의 호국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피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병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한국 포항 일대에서 실시하는 2016 호국 합동상륙 훈련에서 북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수용과 지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군인 등 130여 명의 미군 작전 전문 요원들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 최초로 도입한 이동 천막형 의무시설을 활용해 환자 분류부터 긴급 환자 응급수술 등 환자 처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북한 피난민 수용과 관리, 의료 지원 등 민군 작전을 위한 전담 부대를 최초로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하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나무를 내려오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내려올 경우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 있느냐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선 또 갑판 운반선이 처음으로 운용됐습니다. 갑판 운반선은 17,700톤 규모의 장비와 물자를 실을 수 있어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 기동 헬기 등을 동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 시설이 파괴되거나 접안이 어려운 해안에 공기 부양정이나 도하 지원 선박을 활용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들을 대량으로 투입시켜 상륙군에 대한 빠른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3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우리의 발전된 선박 기술로 건조한 민간 자산을 군사작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단독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국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2,600여 명의 병력과 상륙 돌격 장갑차 36대를 비롯해 K-55 자주포, K-1 전차 등 300여 대의 장비, 그리고 한국해군의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과 세척의 상륙함, 함정 20여 척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육군은 최신의 K2 흑표 전차를 투입한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K2 전차와 K21 장갑차, 그리고 항공기가 가상의 북한군이 설치한 반탄크 지탱점을 돌파하는 연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K2 흑표 전차 20대를 포함해 궤도 차량 70여 대가 투입됐으며 육군 항공기도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실전 배치된 이후 대대급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괌 인근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를 미국과 일본이 17차 킨스월드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이라는 의미의 이 훈련은 11일까지 미국령 괌과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됩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에 미군 병력 1만 1,000명과 일본 자위대 병력 2만 6,0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의 핵심으로 영공과 해상작전,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기관지인 성조진은 이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병력 외에 군용기 260대, 이지스함 등 전함 20척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특히 1986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유권 분쟁 지역의 도서 방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은 해병대 역할을 하는 수륙 기동단의 병력과 무기들을 계속 증강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가정해 사실상 첫 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성조진은 이번 훈련에 양측의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이번 훈련에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처음 참가한다며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일본과 군사교류와 공동무기개발, 합동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연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관련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와 관련한 일본 측 제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일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지난 3월 2270호 채택 때 걸렸던 57일에 임박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11월 의장국을 맡은 세네갈의 포데세크 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Drafting and negotiating a draft resolution on what further measures to take concern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So we're still working on it.
세크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초안에 담을지 협상을 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월 9일 당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55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걸린 57일의 이틀을 남겨두고 있어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당시의 기록을 깰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안보리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협상 단계로 결의안 초안을 나머지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70호 당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시점은 핵실험 50일째를 맞은 2월 25일이었고 이후 약 일주일 뒤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일 중국 측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채택 시점은 빨라야 다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서한을 통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2일 공개한 북한 측 서한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는 유엔 헌장과 다른 국제법을 잠식한 미국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 범죄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 이외 다른 나라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언론 성명 형식으로 지난달 21일 작성됐으며 안보리와 유엔 총회의 공식 문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BOA에 북한의 반복된 주장을 담은 서한에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총회 1위원회 등에서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NPT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 등은 NPT 자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에서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개발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뉴스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 핵전력을 완성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며 향후 1년가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기존의 핵실험 주기를 깨고 8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의 이제 선거가 끝난 지난 11월부터 정부가 실제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대북 정책이 정해되면서 인선이 되는 시기까지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신정부에 알려주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동결 수준을 올리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휴전 기간에 전쟁 준비하고 총알 다 무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을 해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영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현실화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배치해서 핵 위협을 가할 만큼의 기술적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하나 못한 게 뭐냐면 미국 본토까지 지나간 ICBM급의 핵을 얻는 건 아직까지 완성치 못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대가로 외교 경제적인 실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보장과 미국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창건 박사입니다.
기존에는 그 핵 능력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개발했다면은 김정은은 이제 그런 상황은 포기하고 핵을 갖겠다. 자기 고도화시키고 그걸 기정화사실화시켜갖고 이제 그런 위치로부터 핵 무기를 보유했다는 그런 정권의 위치로부터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그 딜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북한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단호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회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한동대 박원근 교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 정책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조하는 것은 이란식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인데 그 방향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론 차원에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 대 북한의 도발이라는 긴장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년 말까지는 북한이 앞으로도 최소한 한두 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도 더 한두 차례 더 발사하면서 이제 ICBM 개발 능력까지 과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이 계속되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미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미국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위기 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제재 국면 이후에 전개될 협상 국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의 회의적 시각을 공개리에 내비치면서 동결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거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이 현실적 위협으로 성장한 북핵 역량을 우선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종의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부각된 핵 동결 협상론과 이행 가능성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유화 신호로 들릴 수 있는 동결과 평화 표현은 모두 미 최고위 외교 당국자인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to agree to freeze.
지난 9월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 동결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엔 북한의 새 평화 방안과 외교 정상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모두 동맹국들과의 단호한 대북 공조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적극적 대북 협상 의지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국자의 한두 마디 말로 대북 기조를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미 조야의 진단이 뒤따랐지만 이번엔 정보당국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를 아예 가망 없는 목표로 단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티켓으로 여긴다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그나마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의 제한일 것이라고 말해 어디까지 미국의 의중을 담은 것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대북 협상 재개 조건으로 언급된 동결이 기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난 차선책 아니냐는 의구심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앞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북핵 능력 제한 발언이 공교롭게도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고 전날 돌아온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 협력 프로젝트 국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말레이시아 회동을 기획하는 데 깊이 관여한 미국의 한 소식통은 BOA에 비핵화는 결국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회동에서 동결 등 단계적 비핵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회동에 참석한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9.19 공동성명을 정상적 관계 수립 절차를 담은 포괄적 합의로 평가해 북한 관리들에게 일종의 외교 정상화 방안을 반대급부로 제시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번 접촉 결과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핵 동결을 위한 협상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옵션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동결을 각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미 고위 당국자의 동결 발언을 정책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중간 과정으로 인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ould be an interim measure on the path to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동결을 장기 목표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로 내세우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핵 동결 협상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야심과 맞물려 자칫 일종의 군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believe a freeze is a mirage. It would be fine if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hat they were willing to negotiate genuinely.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북핵 동결 개념을 신기루에 비유하며 북한이 그런 협상에 관심을 보인다 해도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피로감을 누적시켜 결국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전술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할 막대한 동결 대가에 대한 정치적 뒷받침 역시 얻지 못한 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언젠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만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핵과학 전문가들은 동결 여부를 검증할 기술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중대한 결함으로 꼽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We have to be careful what a freeze is. A freeze is no longer stopping activities you've done beyond.
북한이 이미 제2의 원심불리기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 중단을 동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랄프 코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동결이 북한의 핵물질 농축 프로그램 중단 대신 실험 유예만을 의미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est that we can hope for from them in a freeze would be to stop the tests.
하지만 이런 우려는 어디까지나 두 나라가 동결 협상 쪽으로 의견을 좁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핵 역량 제한과 관련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한 고위 외교 당국자는 지난 4월 BOA에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다고 밝혀 기존의 선평화협정 후 비핵화 조건마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우리 병진교서는 세계 비핵화 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전신한다 이겁니다.
중국이 제안했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보다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시되어 하며 비핵화는 북한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관리는 또 9.19 공동성명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고 일축했습니다. 핵동결과 지원을 맞교환했던 2.29 합의의 실패를 겪은 지 채 5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동결 카드에 손을 뻗을지 이제 그 고민도 차기 행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이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고 올해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31일 일본과 공동으로 제3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이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되는 여건 아래 착취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 이어 3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서 냉전 시대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 전환의 주역이자 민주화의 상징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국제학술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은 지난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VOA는 바웬사 전 대통령으로부터 폴란드 자유화 과정과 그것이 북한 문제에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서울지국의 김환영 기자가 바웬사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폴란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였죠.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주도했던 1980년대 자유연대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Żyliśmy w komunie, zniewoleni przez Sowietów i kombinowaliśmy, jak to się wyrwać im.
우리는 공산 정권에 취해 살면서 공산주의를 벗어나는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데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자유연대 노조를 만들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 없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연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승리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Otóż byliśmy na to przygotowani psychicznie.
당시 폴란드 공산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선 결코 일할 수 없다는 신념 말이죠. 단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결국 우린 해냈습니다. 만일 승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망설임이 있었다면 성공을 못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현대사회에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로 국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Tak, dziś postępują jak samobójcy.
현재 북한의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를 살면서 한 사람에 의해 핵 위협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왜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Zjednoczenie musi nastąpić. Nie ma wyboru. Bo taki jest rozwój świata i takie są wyższe.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21세기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통일 반대 세력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라면 분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두 차례의 세계 전쟁과 여러 혁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경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돼 잘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이 각 나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도 반체제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화는 세분화시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법 등 법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량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현재 너무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 나설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몸으로 싸워 쟁취한 자유가 지금의 북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북한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산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성공 사례도 없는데 이를 우기는 주장은 불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자유와 부를 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현재 국가 운영 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아이디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다른 국가들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 살 돈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린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김 위원장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세계 각국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문을 열도록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다른 수상자들과 연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 위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한반도 평화 메시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부르십시오.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의무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서울지국의 김환영 기자가 직접 만나 폴란드 민주화 과정과 북한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이달 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주최로 열립니다. 미국 전 현직 관리들과 연방 상원의원, 탈북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 산하기관인 부시 연구소가 오는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 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시센터의 애슐리 맥콘키 국장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포럼에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시 연구소는 독자에 살고 있는 2,40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고 집회 결사와 종교,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발효시키고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부시센터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과 탈북자 초청 인권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발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밀란 라이치악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는 북한에는 변화의 동력이 없어서 사회 정치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보육기 안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치악 대사는 오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의 사회 정치적 전환의 교훈과 한반도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연수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치악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매우 잔혹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주민을 세뇌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는 선전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의 협의체이며 라이치악 대사는 한국과 북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산 곡물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8,477톤으로 미화 1,084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달 수입량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북한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 수입량보다도 450톤 많습니다.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와 쌀, 밀가루, 전분, 두류 등으로 옥수수와 잡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밀가루 수입은 전달보다 15배, 전분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두류는 전달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9월에는 412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수입량 14,000톤보다도 많은 16,000톤을 9월 한 달간 수입했습니다. 미화로는 990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산 쌀을 500만 달러어치 이상 수입한 달은 흔치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283만 달러어치가 최고였습니다. 이는 앞서 북한 당국이 올해 중국산 곡물 수입을 대폭 줄여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18,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9월이 전년도에 생산한 쌀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 차원에서 취한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쌀 그 수확을 앞둔 그 직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 재고가 가장 바닥일 때입니다. 이때가 9월 달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제 뭐 쌀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9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7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5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전력 공급을 다시 언급해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특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말 전략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 국영수력발전회사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 극동에너지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한 라선 무역경제지대에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이르는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북한에서 북러협력 실무그룹이 발전 분야 사업을 논의하는 등 해당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전력 공급 같은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새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라진 하산 사업으로 대표되는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화물을 철도로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다시 선박으로 한국에 보내는 삼각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된 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라진 하산 사업의 재개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 9월 브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특히 북한을 거쳐 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실무 조직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갈루슈카 장관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병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이 오늘의 큰 뉴스군요.
네. 최순실 사태로 국정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의 경제사회 정책 전반의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의중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인 강요의 임명 건의권 등을 모두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이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거론이 됐던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되는 것입니까?
네, 여당 야당 나뉘지 않고 거국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서 움직이는 내각이 바로 거국 중립 내각입니다. 이 총리 인선 과정에서 국회와의 공식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이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의 의미가 뭐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김병준 내정자의 분명한 의지는 개각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국회와 여야 정당과 협의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거국 중립 내각이 과연 구성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반응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지명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4년생 62살입니다. 국민대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친박이라고 불리는 여당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김내정자의 총리 지명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야당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그 수락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김내정자의 기자회견에서 쏟아졌던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입장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김내정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고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고 다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도 화제의 인물이군요.
네.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욱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국의 초대 노사정 위원장에서 또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이고요.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 성향의 학자, 또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청와대 인적 쇄신의 중심에 세운 그 의중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이루어진 불통의 개각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 지명자의 거국 중립 내각 구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에 들어간 검찰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밤 늦은 시각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공범죄,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영장 그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것이 최순실 씨가 밝힌 각오라고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중간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어젯밤 늦은 시각에 긴급 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수석은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진술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야 된대요. 의혹이 제기됐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의 기금 모금을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도 계속되고 있군요.
네, 서울의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이 오늘로 아흐렛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의 시국선언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고요. 오늘까지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국대, 충북대, 제주대 등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요. 한국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시국선언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시국선언은 바로 전국 여성연대,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등 40여 개 여성단체의 움직임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소식 좀 들어보죠.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공용 화기를 사용하는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한국 해경이 밝힌 바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양국 정부가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 1일 밤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그 소청도 남서방 90km 지점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한국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이 나포 과정에서 3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나포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서 한국 해경을 공격했고요. 이 해경은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력 단속의 예고대로 M60 기관총을 경고 사격했고 또 중국 어선 선체 조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해경이 사용한 기관총은 600에서 700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야간 시간이어서 중국 어선이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또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선체에 기관총을 맞았을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중국 해역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나포 중이었던 두 척의 중국 어선은 인천 해경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틀이 지난 오늘 중국 외교부가 한국 해경의 발포는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의 문제 제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해경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발사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해경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화기죠. 기관총을 발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고속단정 사건 이후에 강력 단속에 여론이 일었고요. 또 해경도 한포 발사도 불사하겠다 이런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오늘 중국 외교부 성명과 함께 관영 매체의 거센 비난이 한국에 쏟아져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의 중국 어선 발포는 광적인 행동이며 한국 언론이 이런 여론을 칭찬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한국 해경의 발포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